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리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리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오늘 주일 복음의 한 부분이죠.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은 지금 대림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고 복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하는 복음을 대림 시기에 채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림 시기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림 시기라는 의미와 맞다 있겠죠. 그래서 단지 그러면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한인가? 그렇다면 또 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쯤이 될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구세주가 오실 것을 세례자 요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제대로 기다렸다라는 말쯤이 될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시간을 그 구약이라는 그 마지막 문을 닫고 나온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한 사람이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 잘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이 의미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자 요한의 언행을 볼 때 그의 가치관은 이 구약의 신명기 신학,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 뭐 다시 풀면 권선징악의 그 하느님,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또 못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그 신학을 제법 많이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은 무엇보다도 정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유다의 기득권층에게 그가 했던 말을 볼 때 충분히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강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의 그 모습, 구약의 예언서의 분위기, 구약의 예언자들과 그 모습과 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약과 세례자 요한이 별 차이가 없는데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표현되면서도 그 복음서에 속해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요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들도 있지만 먼저 표현을 보면 요한은 오실 분에 대해서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구체적인 언급이란 시간상으로 바로 옆에 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만큼 구세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언자는 구약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공생화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 복음서상으로 예수님 공생화일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그대로 그가 먼저 선포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상으로는 요한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당신 공생활의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요. 근데 또 단지 연결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연결점입니다. 부정적인 연결점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이죠. 이 두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는 왜 부정적인 연결점이고 왜 세례자 요한은 긍정적인 연결점인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은 구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아래 예수를 두려고 하고 구약의 이름으로 예수를 처단하려고 했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한테 그럴라고 하다가 안 그런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한 세례자 요한은 긍정적인 연결점이 되고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는 부정적인 연결점이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모습이,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뭐 인간적인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나중에 헤로데가 자기 형의 아내를 막 취하려고, 형 살아있는데 형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는 잡아놓고 막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시큰둥하게 바라봅니다. 바리사이나 사두가이처럼 저게 구세주가 맞나? 라는 의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의 신학, 신명기 신학, 정의의 신학, 정의의 하느님을 예수님이 그다지 강조도 안 하고 오히려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여태께 인생의 신념으로 갖고 온 걸 그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뭔가 폐기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관점에서는 단죄를 받아야 될 인간들이랑 무언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잘 어울려 다니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뭔가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중간함을 넘어서 뭔가 반대의 모습, 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자신의 신념과 예수라는 이름, 이 사람의 신념이 다른 게 아닌지, 이게 아니면 합쳐질 수 없는 게 아닌지라는 의심을, 아주 강한 의심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하지만 세례자 요한과 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그 스스로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긴 말씀 안 하시죠? 뭐라 하셨습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는 말씀 딱 한마디 하십니다. 깊이 있는 신앙인답게 요한은 그 짧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곧바로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딴 말로 하면 구약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라고 믿고 기꺼이 생을 마감합니다.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지운 것은 구약을 뭐 없앤 게 아니라 구약을 예수님의 아래로 집어넣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자신이 온 생애를 통해 기다렸던 구세주의 생명에 오롯이 참여합니다. 외려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은, 사제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죽였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단어로 정의한다면 정의와 사랑의 관계가 되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래서 구약은 사랑이 정의에 포함되었다라면 신약에서는 정의가 사랑에 포함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아래로 들어갔죠. 어떤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이 당연히 당신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 사두가이, 바리사이 사제들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폐기하려고 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현대 가톨릭 교리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한국 교회에서는 인권주의이자 사회교리 주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정의의 관계,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가톨릭 사회교리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교리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 위에 그 자비를 바탕으로 정의를 생각하고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생각을 안아보자라는 작업이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입니다. 그러면 자비의 바탕을 둔 정의와 자비의 바탕을 두지 않는 정의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자비의 바탕을 둔 정의는 그 정의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벌을 줄 수는 있겠지만,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하지만 자비가 없는 정의는 그 정의를 어긴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궁극점은 단죄와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하자고 세상에 권고하지만 그 권고가 또 무너지는 장소와 시간이 있겠죠. 거기에 교회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또 자비로 그 존재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의에 대한 권고와 자비의 실천을 함께 병행해서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사회교리의 정신을 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잘 이어가야겠습니다.